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18장 사무엘기상 18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밀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지체들을 또 세우고 필요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참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말씀을 받기 합당한 마음으로 예비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전하는 부족한 저의 입술을 또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우정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우정.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우정 이야기는 참 잘 알려져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이제 이런 구절을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 요나단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이름인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생애 처음 대면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골리앗이 나오는 장으로 유명하죠. 여러분이 성경에 그 중요한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 장은 여러분이 대부분 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믿음장이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또 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죠? 사랑장. 뭐 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3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부분 좀 유명한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무엘기상 17장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 골리앗 나오는 장 그렇죠? 또 뭐 왕상 열왕기상 18장 그러면은 엘리야가 불 내리는 장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유명한 장들이 있는데 지금 사무엘기상 17장이 지금 골리앗이 나오는 장이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8장에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년 다윗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다가 참 뜻하지 않게 그 전쟁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능욕하는 것을 보고 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제 죽이지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 앞에 사울 왕 앞에 지금 골리앗의 그 머리를 죽여서 그 벤 머리를 골리앗의 머리를 움켜쥐고 지금 사울 왕 앞에 도달했을 때, 딱 앞에 섰을 때, 그때에 이제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본 것입니다. 물론 그 전투 과정은 물론 다 지켜봤겠죠. 지켜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렇게 딱 대면하는 장면이 이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밀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지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주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이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엘리야에 관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엘리야가 자기의 그 후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가 이 밭을 갈고 있는 그때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어깨에 덮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그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는 행위는 특별히 이 권위가 더 높은 사람이 권위가 더 낮은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는 그러한 행위는 단순히 아 춥겠구나 해서 옷 입혀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권위의 이양, 권위의 위임, 어떤 권위의 승계 이런 것과 지금 관계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아들, 즉 왕자가 왕자 신분인, 왕족 신분인 이 요나단이 일개 미천한 시골 목동 출신의 다윗에게, 평민 출신의 이 다윗에게 지금 자기의 그 왕의 옷, 왕자의 옷을 벗어준다는 행위는 보통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정말, 정말로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정말 나와 너의 그 위치가 뒤바뀌어도 좋다는 그렇죠? 신분이 뒤바뀌어도 좋다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기 보니까 또 칼과 활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칼과 활을 주었다. 자, 이칼 하나 준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무엘기상 13장을 한번 보시면 몇장 앞으로 넘기셔서 13장을 한번 보시면 13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9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좀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시면 13장 19절에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대장장이는 철을 두드려서 뭐 납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온 땅에 대장장이가 없었대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힘이 너무 약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블레셋에 상당히 많은 간섭을 받고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칼이나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킬까 해가지고 아예 그걸 못 만들게 대장장이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도 지금 사실 변변히 지금 만들 수가 없는,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각 자기의 보습이나 날이나 도끼나 곡괭이를 벼리려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그들에게는 줄이 있어서 곡괭이와 날과 쇠스랑과 도끼와 가시채를 벼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줄이라는 거 아시죠? 그 쇠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쇠를 가는 쇠죠, 그야말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날도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양도 내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으면은, 블레셋에게 가서, 참,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뭐,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지금 칼 있는 사람이 왕과 왕자 이렇게 딱 둘인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둘만 칼이 있고 나머지는 전쟁을 해도 지금 곡괭이 들고 나가고 뭐 무슨 뭐 호미 들고 나가고 뭐 그래야 될 판인 거예요. 그렇죠? 막대기, 작대기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판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단이 지금 자기 국가에 있는 전쟁 무기의 절반을 지금 절반을 지금 이 다윗에게 지금 주는 그런 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옷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칼과 활을 내줬다는 이 행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본문 다윗을 본 순간에 이 요나단이 참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을 호도해서 아, 요나단이 동성연애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남자가 남자를 지금 사랑한다는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같이 밀착되어서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나단이 실제로 전쟁에서 나중에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또 요나단을 애곡하는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애곡하는 그 장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이 둘의 사랑이 이 호모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게이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마인드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양치는 목동으로서 하루 종일 들판에 누워서 피리나 불고 또 뭐 하프나 타고 뭐 이러던 어떤 미소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에 관해서는 아 요나단 왕자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크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파티나 즐기는 그런 어떤 꽃미남 제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나 요나단에 대한 이미지가 다 이러니까 아, 이 둘이 만나서 무슨 게이처럼 그렇게 남자끼리 사랑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읽은 사람이라면 다윗이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보다도 더 남자답고 강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사실 사울왕은 만류했습니다.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얼굴도 예쁘장해 보이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이런 소년이 지금 저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을 때 사무엘기상 17장 32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아이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인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건장한 이 장년 형제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 우리 중에 들판에서 야영을 하다가 혹은 산에서 야영을 하다가 곰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곰과 좀 맞서서 싸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그것도 맨손으로, 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맨손으로 가서 그 작대기 하나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 양치는 그 목동들이 보통은 그 막대, 작대기와 지팡이 이런 것들은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곰을 맞아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만기나 강호동 이런 사람들도 아마 쉽게 그렇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 그냥 줄행랑을 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곰뿐입니까? 사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 그렇죠? 곰의 발톱. 이거 곰은 한번 이 퍽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곰 손으로 한번 퍽 치면 그럼 아무리 장정이라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사실 곰이나 사자는 고사하고 좀 무서운 개가 한 마리 좀 달려들어도 사실 형제들이라도 사실 이게 쉽게 그 물리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처음서부터 이런 곰과 사자를 이렇게 대적해서 이렇게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강인하고 용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참 그 들판에 나갔을 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에 혼자 이 양들을 지키면서 자야 하고 할 때는 정말 다윗도 좀 여느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참 무서움을 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에게 맡겨준 이 양들을 늑대가 와서 잡아가고 살쾡이가 와서 뭐 해코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처음엔 무서웠지만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러면서 그 어떤 책임감,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한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들과 맞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돌팔매를 하고 막대기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아마도 살쾡이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여우와 늑대와 또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거쳐서 이제 곰이나 사자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장한 거냐면 용감해진 거냐면 이제 자기보다 두 배 이상이 컸을 그러한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 이 전사를 대적해서 자기는 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노트구와 이런 이 갑옷을 입고 거대한 칼을 찬 그러한 이 군인을 맞아서 지금 자기가 나가는 그러한 정도까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용맹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돌팔매 기구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렇죠? 칼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도 칼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어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히 그 골리앗을 돌팔매로 쳐서 넘어뜨린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한 것은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목을 내리쳐서 목을 두동강을 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닭머리 하나 비트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이 얼마나 사실 참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면 사실 참 끔찍한 얘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죽는 것 아니면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죽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이 다 포로가 되고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러한 전쟁, 이런 육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아 얼마나 잔인했냐, 뭐 애들까지 싹 죽이라는데 이건 전쟁에 이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얼마나 참 끔찍하냐 이런 얘기를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다윗이 지금 그 칼을 빼서 지금 이 거인의 목을 단칼에 베는 그러한 정도의 지금 기계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간이 요만한 사람이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대단히 남성다운 사람인 거예요. 대단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5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넬이 그를 안내하여 사울 앞으로 데려가니 그의 손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두동강 난이 머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도 아니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피 줄줄 흐르는 그 머리를 그 머리를 쥐어잡고 그리고 사울 앞에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윗은 뛰어난 남성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다윗 자체가 그렇게 나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남성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럼 요나단은 그러면은, 뭐, 왕궁에서 컸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게이들 중에서도, 호모들 중에서도 똑같은 남자라도 한 사람은 남자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또 여자 역할을 한다니까, 그럼 요나단이 좀 연약한 사람으로서 여자 역할을 한 그런 게이였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4장을 한번 보시면, 14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아버지에게 안 구했냐면요. 사실 이렇게 이 블레셋의 수비대로 건너간 이 일이 지금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13장에 한번더 나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또 이렇게 한번 지금 혼자서 병기 드는 자한 명만 데리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로 지금 이렇게 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그 전력을 보면 이게 좀 서로 싸우기가 만만한 그런 상대냐?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 13장 1절에 보시니까 사울이 1년을 통치하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게 하며 남은 백성은 각 사람의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까 이 사람들이 지금 칼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번더 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함께 모였더니 병거가 3만 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탱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탱크. 이 탱크를 맞서서 블레셋에게는 탱크가 있고 이스라엘은 소총 하나 변변이 없는 채로 지금 싸우는 셈입니다. 기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에서 동쪽으로 믹마스의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협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이 굴과 덤불과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숨으니 그들이 곤란을 당하였더라. 그렇죠? 예.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로 말하건대 그는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은 벌벌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군대가 3천인데 그중에 2천은 사울에게 있고 1000명만 지금 요나단과 함께 있는데 그런데 그가 대적해야 되는 그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되고 기병이 6천이고 다 칼을 차고 있거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단이 자기 혼자서 진에서 빠져나와서 그 적진으로 지금 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한 명과 함께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갈 때도 여기 보니까 근처쯤 가가지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우리 장소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라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드러냈더니 그 수비대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맞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12절 마지막 부분에 하면서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적은 지금 적진에서 지금 견고하게 수비를 서고 있는 상황이고,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 들은 자한 사람과 함께 그 앞에 딱 마주대하고 서가지고는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적진에서 견고하게 이렇게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아니, 지금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몰려와도 지금 부족할 판에, 한두 명이 와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지금 당장 쳐내려와가지고 요나단에게 와서 요나단과 싸운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럼 이리 한번 올라와 봐. 내가 뭐좀 보여줄 테니까 너 한번 올라와 봐봐. 맛좀 보여줄게 그에게 여기 뭘 보여준다 그랬는데 맛좀 보여줄 테니까 너 지금 이리 올라와 봐. 이렇게 했을 때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이 몇 명이 나와서 요나단 일행과 싸우는 게더 요나단에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온 적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진지에 들어가서 그것도 또 지금 벽을 13절에 보니까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고지가 높은 곳이 전쟁에서는 중요한 것인데, 그 높은 곳을 점령하고 있는 그 적들을 손으로 기어서 올라가서 지금 싸워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감히 평범한 사람이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용기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블레셋,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대적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겠다는 그 용기와 일념으로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갔을 때,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난, 참 상상을 할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두 사람이 그 수비대 그 적들이 있는 곳을 이두 사람이 그냥 다 물리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짐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이니라. 요나단을 따라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처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한 결의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사륙한 자가 20명가량이더라. 그러니까 두 명이 지금 20명을 일단 죽였습니다. 예, 일당 10이네요. 그렇죠? 예, 15절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서 떠는 일이 일어남에 수비대와 노략하는 자들도 떨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던 사울과 파수꾼이 바라본 즉 보라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서로를 내리침으로. 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적들이 서로를 내리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지 않습니까? 적들이 서로를 자기들끼리 내리치는 이 상황. 그렇죠?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기드온이 이 항아리와 횃불 이것을 가지고 이 밤에 가가지고 이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확 드러내면서 적들을 놀라게 했을 때, 그럴 때 적들이 그때 미디안이죠. 미디안 군대가 누가 쳐들어왔는지 알고 소동이 일어나가지고는 이 허둥지둥대면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쳐서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또 발생한 거예요. 다윗이 여성스럽고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단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 것이 다윗이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매력을 느낀 것, 정말 사랑을 느낀 것은 그러한 용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았기 때문에 매력을 느낀 것입니까? 물론 다윗은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왕의 병을 치유하는 데 선발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러한 사랑을 느낀, 깊은 사랑을 느낀 것은 그러한 하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생긴 청년 또는 음악성이 좋은 뛰어난 그런 친구를 단순히 좋아했다면 그러한 미소년들이나 또 음악 신동들이 모여 있는 곳은 왕궁입니다. 왕궁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매력을 느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다윗의 믿음과 또 그 믿음을 자기의 몸으로 직접 입증하는 그 용기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14장의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 이 블레셋 수비대로 올라갈 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청년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자기는 지금 둘밖에 없고 저 수비대는 저렇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은 나 혼자를 사용하셔서도 저 모든 적들을 물리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에 보니까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칼의 숫자가 많고 창의 숫자가 많아야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든지 적은 사람으로 구원하든지 주님께는 제약이 없다는 것. 동일한 마음이 아닙니까? 이 마음이 서로 코드가 맞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굴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음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본 사람이 최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이 최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공부 안 해본 사람은 공부 잘하는 1등한 사람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가 1등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아예 저 사람 운이 좋아서 성공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서 그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경험, 자기는 그렇게 정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타고난 머리가 좀 좋아서 그랬겠지. 그렇죠?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뭐, 배경이 좋아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을 때, 요나단은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이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만이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의기투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게이, 호모의 사랑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대단히 지혜가 있는 말인 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십니까? 누구에게 호감을 갖습니까?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얼굴이 호감 있게 생겨서 귀하게 호감 있게 보십니까? 나하고 경제적 수준이 이렇게 얼추 비슷하니까, 인텔리 계층이니까, 뭐 그래서 호감을 갖습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문화적 취향이 비슷해. 오페라를 좋아해. 연극을 좋아해. 그래서 매력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매력을 느끼십니까? 가진 것은 없고, 사회적으로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정말 그 사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깊은 마음을 봤을 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 있나 하고 가슴이 뛰십니까? 그게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사람, 아, 이 사람과 친구가 되면 내가 뭔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에게만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참 무시당하고 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아,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한 형제다. 너무 귀한 자매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이런 것을 바라보고 척보고 알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 자신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귀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희는 지금 사실 뭐 새벽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 교파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새벽 기도할 때그 열정. 그렇죠? 정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정말 뭐 특별 새벽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침부터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 참 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 때 정말 공부도 열심히 물론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참 수련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참 훈련을 받고 참 여러 가지 그런 해본 그런 것들을 해본 사람들이야말로 나중에 믿음 생활할 때 그러한 열심을 내는 지체들을 보면, 아, 정말 참 귀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분투해본, 피를 흘리면서 정말 싸워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가슴이 뛰면서, 야,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 정말 너무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정말 친구로 보내주신 것은 정말 내가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참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헌신되려고 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참 몸부림을 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참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 정말 귀한 지체다. 아, 정말, 정말 너무너무 귀한 지체다. 이런 마음들이 서로가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평생 가도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에이, 저 사람은 뭐, 뭔가 또, 하나님께 뭔가 또 뭐, 나름대로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겠지 뭐. 나와 저 사람은 상황이 틀린데, 저 사람은 봉사할 만하니까 하고, 나는, 아, 참, 사정이, 뭐,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저렇게 헌신할 수는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느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러한 기쁨은 우리 평생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우정,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한 가족으로서 느끼는 이 친밀감, 이 우정은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칼국수를 많이 여러 번 먹으러 다녀서 생기는 우정,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탁구를 같이 열심히 치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생기는 그런 우정이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우정이 형성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희열과 쾌감과 그 깊은 사랑, 혼이 밀착되는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 형제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